자, 여러분, 오늘 다시 오신 것 환영합니다. 어제 강의한 부분이, 바울의 칭의의 복음은 사실상,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구원론적 표현이다. 어제 그 강의를 했는데요. 그 강의가 좀, 저기, 여러분들에게 생소하시고 또 어렵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그 강의안을 좀 보시면 어제 한 것을 조금 리뷰를 하겠어요. 그래서, 주제 3강,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구원론적 표현으로서의 칭의론.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들을 율법의 행위 없이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불러 영접하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약속해 주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바울의 율법의 행위 없이 은혜로 믿음으로만 의인됨의 복음과 신학적으로 완전히 일치한다. 이렇게 일찌감치 독일의 신학자들이 관찰했는데, 그게 사실이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로,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로, 바울의 칭의의 복음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일치한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문적 표현으로 칭의의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그걸 논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강의는 어떻게, 몇 페이지입니까? 34페이지네요. 그래서 먼저 뭘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복음의 그 요체가 종말에 재림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진로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데살로니가 선포한 바울의 복음이 그렇게 표현됐는데, 그러니까 종말의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로로부터 구출한다. 이게 칭의론이죠. 전형적인 최후 심판에서 의인으로 무죄 선언되어 하나님의 진로로부터 구원받음. 칭의론의 복음이지. 근데 그걸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룬다고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두 마디가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는데, 하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으신 분으로서. 근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5장 9절, 10절에 유명한 그 죽음의 형식,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일으켜졌다는 형식을 가르친 것을 봤을 때, 여기 1장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짐, 이게 그 케르그마, 이 복음의 그 가장 간략한 요약.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 그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사였다는, 우리가 너무 익숙히 잘 아는 죽음의 형식이 내포하는 이 대속의 제사를 지금 이 1장 10절이 내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구출하셔요? 그의 대속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리고 죄값을 치러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로를 로부터 구속되게 됐다. 둘째, 일으켜졌다는 말은 우리에게 뭘 알게 돼요? 시편 110편 1절에 근거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높임 받아, 높임 받아서 우편에서 뭘 하시나? 두 가지 하세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대행해서 사단의 통치를 무찔러 가고, 어디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 거기에 그렇게 써 있지. 그게 하나,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계속 대행한,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단의 이 힘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대행하시고, 또 결국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실 거예요? 종말에? 주 심판 때, 저기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34절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 노릇하신다. 중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를 통해 일으켜져 하나님 아들 되심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두 가지 하신, 지금 현재 하나님 통치를 대행하신, 둘째, 종말에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그렇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진리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러고 보니까 똑같은 소리가 어디서 써졌어? 로마서 5장 이 8절에서 10절에 그대로 써 있더라. 우리 살펴봤죠. 아, 그러고 보니까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두 번 정의하는데, 처음에 2절에서 4절까지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고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오래된 신앙고백 또는 복음선포 양식, 두 줄짜리, 두 문장짜리 복음선포 양식을 바울이 거기 인용을 하는데, 어제 이야기한 대로 서양학자들은 자꾸 예루살렘 교회가 그 두 말만 자꾸 되풀이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상식 이하 판단이고, 이 무슨 주문의 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그 예수가 다윗의 아들로 낳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져서 하나님 아들로 선언됐다. 정말 예수가 다윗의 아들로 낳고 하나님 우편을 높여져서 하나님 아들 대권을 행사하는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 그 사람은 이 두 문장만 자꾸 되풀이했다. 여러분들에게 믿어집니까? 이것은 그 복음의 요약이지, 요약.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부연 설명이 되는 거지. 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으로 낳았단 말은 어떻게 생각나?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러니까 금방 아, 이거 보내면 형식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유명한 문장 형식,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 또는 로마서 8장 3절 4절 바울이 금방 이 보내 명식을 쓸 거예요. 같은 편지에서 로마서 8장에서 그러니까 고개 고기 함축됐다고 보고,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두 문장짜리로 요약되는 복음 선포할 때 그렇게 부연 설명했을 거라 보고 읽으시면은, 그 다음에 왔어서 뭐 하셨지? 왔어서 뭐 하셨지? 지금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 누가 선포한 복음? 예수 따라다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복음? 그럼 예수가 다시 쓰러 나서 그 다음부터는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 높임 받은 때까지는 예수의 이야기 하나도 안 했겠어요? 복음 선포하면서? 이거 믿겨집니까? 서양학자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람들은 맨 분석해야 된다고 보거든. 근데 분석을 정확히 하면 그거 아는데, 분석을 써진 대로만 해. 이 사람들 근본주의자야, 근본주의자. 실증주의자, 그 원자주의자라고 그래, 내가. 원자주의자. 예, 꼭 거기 있어야만 돼, 거기 써 있어야만 믿어. 그러니까, 저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 진리로부터 구출한단 말이, 거기 그렇게 있는데, 또 바울이 그 말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에 한번 되풀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진로에로 이 예정한 게 아니고 구원을 받도록 예정했다. 그 진로란 말 한번 더 써. 이 진로란 말은 이게 형법이 법정적 개념 아닙니까? 형벌, 법정, 최후 심판 이야기거든. 최후 심판 사람은 진로로부터 노임받은 뭐야? 아, 그게 칭의론인지 뭐야? 근데 칭의론이라는 동사가, 의롭게 한다는 동사가 헬라말로 디카이오오거든. 그러니까 이 디카이오오라는 동사가 안 나오니까 칭의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대사랑 전서에는. 근데 이 디카이오오라는 동사가 없다. 또는 의라는 디카의 순회라는 명사가 없다. 아, 그런데 저기 4장 6절에 보면은 이 저기 그 음행을 저지르고 형제를 사기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분이다. 바울이 경고해요. 근데 그 원수를 갚는다는 분이 그 저기 그 디카이오시스 원수 갚음. 이 딕 언어 이 디카이오스네 디카이오 같은 말이거든. 주심판 때 원수 갚는다네. 벌 준다는 말이에요. 벌 준다는 말이에요. 사실 딕 언어가 하나 나와. 그런데도 이 대선을 전선에 친일이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답답한 친구들이. 근데 하여간 뭐 저기 그런 그 우리는 그런 상식 이하에 실증주의적 또는 원자주의적 그 해석을 안는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엊그제까지 예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스스로 파송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도록 해서 선포까지도 한 사람들이 예수가 다시 쓰러 낳고 그리고는 예수 행적에 대해서 한마디도 않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을 높임받아 하나님 아들이다 그 말만 되풀이했다고 믿을 수는 없는 거지. 그 중간에 예수가 어쩌다 죽었는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다? 죽었는데 그 죽음을 어떻게 부여넣겠어요? 우리 복음서들에서 제일 긴 복음서의 사실 중심은 뭐예요? 예수의 순환사 아니야 순환사. 아니, 복음 선포할 때 제일 그 제자들이 집중한 게 뭐예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집중. 그러니까 거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져서 할 때 그 죽은 주 예수의 어떻게 해서 이분이 죽게 됐나? 아니 메시아로 왔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죽지? 유대 사상에는 메시아가 죽을 수가 없지. 어떻게 했는데 메시아가 죽었지? 왜 죽었지? 무엇을 위해서 죽었지? 아 자연스럽게 주 만찬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의 성전에 대한 도전 이야기도 나오고 자기 죽음의 예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자기 죽음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석이 뭐예요? 대속과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로서 넘겨짐. 그게 최후의 만찬에 떡의 말씀, 잔의 말씀 내용 아닙니까? 그걸 다 해설한 거죠. 그걸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요? 어제 내어줌의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속량하는 속죄제사로 내어주셨다. 뭐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속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의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단 말은 아까 무슨 말을 하고요?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 34절을 금방 쓸 거예요. 뭐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금방 쓸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서 그의 피 흘림으로 우리 죄가 속죄되고 네, 죄값이 치러졌다. 그리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의 생명으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진 분으로서 이게 뭐예요? 이 중보로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중보하여 의인됨의 완성, 의인됨의 완성을 보게 한다는 말이야.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거기에 함축됐다고 봐야 보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읽으니까 그 저기 그리고 그런 것들이 로마서에만 나온 게 아니고 바울이 이미 쓴 다른 편지들 특히 고린도전서의 14장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에도 나오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도 나오고 하는 것을 쭉 우리가 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 바울의 그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복음 로마서 1장 3절 4절을 인용할 때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용을 했나 또는 바울이 가령 로마인들에게 고린도인들에게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떻게 부연 설명하면서 이렇게 요약된 복음을 선포했겠나. 그렇게 우리가 질의하고 보면, 여러분들 그 강의 노트 25페이지. 네? 그러면 이 로마서 1장 3절, 4절이 함축하는 바. 그러니까 바울의 다른 편지들이 이미 다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있는 것을 함께 읽으면 이런 형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거기서 한 두세 번 되풀이하면서 설명했는데, 그래도 혹시 그 좀 불분명하게 생각되는 분 있을까봐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여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여러분들 나눠주는 게 그거예요. 나눠준 간지로 거기 25페이지에 어제 한 것에 가운데 작은 글씨로 삽입한 것이 부연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더 잘 알아듣도록.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자, 그러니까 이 로마서 내에서 바울이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나타내는 사상들, 그리고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진 편지들에 이미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나타낸 사상들, 이런 것들을 겸하여, 이런 것들을 다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 4절 쓸 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복음을 가르칠 때 전에 썼던 하나님 아들에 관한 이 복음 선포들은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그 두 마디만 되풀이했다고 믿지 않는 한, 그런 하나님 아들에 관한 사상들을 다 함축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설명했다고 믿으면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이 이런 형태를 갖는다 이 말이야. 이런 뜻을.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선지하신 그의 아들을 보내시어 육신이 되게 하시되 다윗을 쓰러 나서 메시아 곧 종말의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런데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 사역은 뭐냐?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찰에 떨어진 인류와 세상을 구속하여 자신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게 보냄의 형식의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보냄의 형식의 내용.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썼는데 거기다 하나 더 쓰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 4절 5절, 4절에서 5절까지, 6절 아니고 5절.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죄인들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는, 우리 공간복음서 보면 예수께서 주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고 회복하는 일. 회복하는 일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죄인들을 회복하는 일. 그런데 가끔 스펙타큘러하게 병자들 치유하는 일. 그것도 회복하는 일. 회복하는 일을 이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그 건져내는 일을 하고는 대속의 제사로 바쳐지게 하셨으며, 이것이 뭐예요? 내어주는 형식. 어디에 쓸 거예요, 바울이? 8장 32절에 쓸 거예요. 8장 3절에도 썼어, 이미. 8장 3절에도. 그의 몸에서 죄를 정죄하셨다.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의 몸에서 죄를 정죄하셨다. 8장 3절. 그래서 8장 3절도 쓰세요. 바울이 곧 쓸 거예요, 이걸. 어디에도 사실은 있어? 로마서 5장 8절 10절에도 두 번이나 되풀이돼서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의 피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다. 우리 죄의 문제 해결돼서 죄 용서가 돼서, 이런 것들이 다 바울이 곧 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10절, 8장 3절, 네, 8장 32절. 그러니까 이 1장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언급에 그 의미가 다 들었다고 봐야죠. 대속의 제사로 바쳐지게 하셨으며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과연 그가 자신의 사자 메시아인 것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우편에 높이셔서 자신의 대권을 행사하는 자신의 아들로 선언하신 것이다. 거기다 시 110편 1절에 성취요,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나단의 신탁의 성취다. 네? 이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누가 질문하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사상이 어디서 왔는가? 이 구약에서 왔다니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다윗의 씨가 이 하나님의 다윗의 왕좌에 오를 때에 항상 뭐라고 선언해요? 시편 2편 7절 너는 나의 아들이다 선언함으로 다윗의 후손이 다윗 왕좌에 앉아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정통성을 얻는 거예요. 합법성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상속받아 대행함. 네? 솔로몬이 그래서 다윗 씨가 하나님 다윗 왕위에 앉아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왕위에 일으켜 자신의 아들로 선언함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통치권을 얻은 거예요. 네? 그게 어제 내가 얘기했듯이 포로 이후에 다윗 왕조가 종말에 다시 한번 회복되리라고 믿는, 다시 말해 나단의 신탁이 다시 한번 성취되라고 믿어서 종말에 다윗의 씨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킨다. 그래서 다윗 왕위에 앉힌다. 다윗 왕조를 재건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태평성도를 가져다 준다. 이게 메시아 대망이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통치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자로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이 구약과 유대교의 메시아 칭호들 중에 하나이며 다윗의 아들이랑 마찬가지죠. 다윗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동시에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종말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아까 어떤 분이 그 질문했던데, 자 이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어, 왜 만유의 주가 됐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대권을 행사하는 하나님 아들이 됐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라고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 아들과 주라는 그 칭호는, 칭호들은 어떻게 둘이 다 하나님 통치를 대행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칭호라고. 근데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속받는 신분, 그 지위, 자격을 나타내는 거고, 주라는 칭호, 그걸 대행을 실행하는 실행 쪽에 포커스를 맞출 때는 주라는 칭호를 쓴다. 어제 내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같은.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어 하나님 통치를 대행하여 지금 죄와 죽음의 사단의 통치를 멸망시키고 그로부터 인류와 세상을 구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어디에서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지금 현재 하나님 통치를 대행해 간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해? 혼자 고고히 저 알라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기만 하는 게 아니야. 뭐예요? 이 사단의 세력을 무찔러 간다잖아요. 평정해 간다잖아. 그 소리에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뭐래? 하나님의 왕권을 유인받아가지고 뭐해? 상속받아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발등상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소탕해가는 과정이라고. 그 말은 그걸 구원론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로 회복된 의인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네, 이 사단의 통치의 그 시험에 저항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통치를 박멸해 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종말에 예수 재림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됐다. 그 말이 의인됐단 말이에요. 의인. 하나님 올바른 관계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대행하여 죄와 죽음의 사단의 통치를 멸망시키고 그로부터 인류와 세상을 구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그런데 어떻게 감당해요? 성령의 힘으로 해.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본문 끝난 뒤에 이 칭의의 삼일체론적 구조를 대사론 전서 3장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보여드렸는데, 감당하고 있으며, 이 점을 아주 잘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의 중심 본문은, 구약 본문은 시편 110편 읽거든. 누가의 신학의 중심은, 포커스는 어디? 이 부활 승천에 있어요. 부활 승천. 하나님, 그 바울 마가식 복음 선포는 포커스를 어디다 맞죠?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 맞죠. 십자가의 복음. 근데 누가는 포커스를 어디다 맞죠? 부활 승천에 맞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시편 110편 1절의 성취로 하나님 우편에 높임 받아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해 간다. 구원의 통치를 대행해 간다. 어떻게 하냐? 그의 땅 위의 백성들 간에 그의 영으로 임재하시면서, 그의 영이 뭐요? 성령으로 임재하시면서, 그의 영으로 힘 주시면서, 성령으로 힘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사단이, 묵시문학적으로 말하면 우주적 선과 악의 대결의 관점에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을 극복해 가는 거고, 이 인간 중심의 구원론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통치가 가져온 고난들을 제거해가는, 빈곤이며 갈등이며 병고며 제거하는 것으로 이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힘을 받은 그의 교회를 일꾼으로 써서, 그의 교회를 그의 나라의 일꾼 또는 군사로 써서 계속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게 사도행전이죠. 누가시나.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똑같아. 바울은 이 예수의 죽음에 포커스를 더 맞추지만은, 바울이 예수를 주라고 할 때마다 그 신학이 거기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 그 이해가. 네? 지금 여기 하나님 아들로 하는 대권을 행사하는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그 속에 누가가 말하는 사도행전 신학이 다 들어있다. 그거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게 어디 써 있어? 이, 저기, 바울 서신 온갖 곳에 다 써 있지만 가장 환하게 잘 설명된 게 고린도 전서 15장 24절, 28절 어제 살펴봤잖아요. 네. 자,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아들의 나라로, 그의 아들의 그 대권 대행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사단 세력의 박멸. 사단 세력은 박멸하는 말은 곧 사단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출된 우리를 계속 의인을, 의인들을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미래, 어떻게, 최후의 심판 때 그렇게 회복된, 칭의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중보하게 되었다. 근데 로마서 8장 34절은 중보하게 됐다는 말로 끝나지 않지. 38절까지 웅변하죠. 그래서 어쩐다? 드디어 모든 사단의 세력들 결국 죽음까지도 전부 박멸돼서 우리가 그 위에 승리하게 한다 하고 승리의 노래로 끝나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 28절이 말하는 그게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나 이전 것이나 현재 것이나 뭐나 칼이나 무엇이나 뭐게 죽음이나 뭐나 다 우리가 승리하고 만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극복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 최후의 승리, 완성.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지금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다 함축됐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고백에, 요 말에.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면, 그 다음 문단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이때 하나님의 아들의는 이 그 소유격적 속격이 아니고 이런 걸 목적격적 속격이라고 해요. 하나님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 그 말에, 하나님 아들에 관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구원의 통치를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과거, 그의 아들을, 내가 그걸 부연 설명하느라고 조그만 것이로, 그의 아들을 다시스로 보내 그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죄인들을 회복하였으며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로 바쳐지게 하셨고, 이게 뭐예요? 역사적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들, 하나님 나라의 과거. 현재도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구원의 통치를 행하시고 계시고, 그의 구원의 통치를 어떻게 행한다고요? 아까 이미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그의 아들로 하여금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켜가고, 고린도전서 15장 28절 28절 네?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켜간단 말은 또 우리에게는 무슨 말이 돼? 우리를 사단의 세력부터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말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 하나님 나라 현재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 아들의 통치로 나타나요. 장차 올 최후의 심판에서 그의 구원의 통치를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 어떻게 완성하실까요? 그의 아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 의인들을 변호하게 하시고 사단의 자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게 하실 것이다.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라는 소식의 선포인 것이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이 요 말이에요. 요 말. 요 말. 네? 다시 설명하면 곧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그걸 누가 대행해요? 하나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구원의 통치에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선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2장 1장 2절. 바울이 뭘 하도록 저기 택정을 받았어요? 사도로? 뭘 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런데 이 복음은 무엇에 관한 거다? 하나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야. 아들에 관한 복음. 알겠습니까? 그걸 함축해서 같이 쓰기 위해서 하나님 슬래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 내가 썼다고요. 거기.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역사적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의 죽음과 부활로 그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배우고 함께 선포했던 그의 제자들이 그의 죽음과 부활 후 새롭게 표현한, 새롭게 표현한 복음이 로마서 1장 3절 4절 예루살렘. 알겠습니까? 어떻게 새롭게 재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어제 내가 설명이 좀 미진한 게, 그 뒤에 그 이 복음을, 이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말을 내가 여러 번 했는데 그걸 그 증거 본문을 잘 안 보여줬어요. 내가 말은 하긴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과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 동의어로 나와요. 이 그래서 이 볼트만 이런 걸 잘 밝혔는데, 이 신약에서 믿음의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가장 기본 의미가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며 거기서 다른 의미들이 파생이 돼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아. 왜? 복음은 뭡니까? 역사적 객관적 구원의 사건에 대한 진술이야. 내러티브야. 내러티브. 역사적 구원의 그리스도에 의한, 종말의 메시아에 의한, 종말의 구원자에 의한, 아, 거꾸로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그의 메시아 아들을 통한 종말의 구원의 사건을 서술한 것이 복음이에요. 역사적 구원의 사건의 서술, 진술, 그걸 선포. 그러니까 뉴스지, 소식이지. 이러이러한 구원이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리스도 통해서 일어났다. 소술.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그 역사적 구원의 사건을 나에게 오늘 나에게 실존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효력을 발생하게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가장 근본 의미는 본질은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임.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